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아름빛교회의 유치부 학생 또 유년부 학생을 붙들고 물어봐도 이 삭개오 이야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녁에 잠깐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나와서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저녁을 먹는 순간에 그 시간대에 잠깐 쉬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이 삭개오 이야기를 아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근데 저희 이제 둘째가 가장 이 엉뚱 게이지가 높은데 붙들고 물어봤어요. 얘가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지 궁금해서. 우여가 실명을 거론하는 게 너 맞을 것 같아. 우여가 너 삭개오 아니? 그랬더니 교회를 벌써 태어나서부터 계속 다녔는데 삭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주여 한번 했죠. 그래서 아, 왜 그 예수님이 특별하게 만난 그 사람이 있잖아 했더니 아, 예수님이 그 저기 나무 아래에서 부른 사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그래 어떻게 부르시든 그랬더니 개오야. 삭은 성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여하튼 그래서 저 아내가 이제 빵 한번 웃고 예, 은혜 가운데 설교를 좀 준비를 마쳤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여러분들 그 삭개오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억되냐면 사실은 좀 조금은 그릇된 방식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초점이 삭개오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어떤 나무? 뽕나무입니다. 옛날에 뽕나무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돌무화가 맞나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네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오의 열정, 예수님을 향한 열심. 이렇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고 또 삭개오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인생의 집에 모셔드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자신의 지난 날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된다. 삭개오가 주어가 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많이 이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인공이 삭개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는 모든 인간의 전형적인 인물로 제시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또 다른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아름답고 복된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 속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이 아주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녹아져 있는 게 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벌써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주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여러 행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지나가신다는 것은 또 다른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로 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전체를 쫙 펼쳐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때 여리고에 들러서 딱 한 사람 만나십니다. 그게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러서 딱 한 명 만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만나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시기로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2절은 유명한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삭개오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작. 예, 삭개오라는 이름이 이렇게 좀 거론이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누가가 기록을 한 거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의로운 자. 정결한 자. 예,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런 뜻이에요.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직업이나 어떤 삭개오의 상황을 설명한다기보다 일종의 한 절이 이렇게 대비를 이루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의로운 자, 정결한 자예요. 근데 그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가냐 하면 세리장으로 살아가고 있고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평서문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삭개오는 소위 죽일 놈이었어요. 죽일 놈. 왜 그러냐 하면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뒀던 세금 징수 공무원 중에 장이었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활동하던 세리들, 세금 징수 공무원들은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또 부를 축적하냐 하면, 로마 제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당량을 줍니다. 1년에 거둬야 될 세금의 양을 정해줘요. 예를 들면 김영륜 세리가 있다고 하면 너 1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1억을 걷어. 그래서 갖다가 내야 된다. 할당량을 딱 주면 그 세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1억 5천만 원, 2억 원, 2억 5천만 원을 걷어요.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쭉쭉 뽑아냅니다. 그리고 1억은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일을 어마어마하게 잘했나 보죠. 그래서 세리 중에서도 장이 됐다. 아마 나이도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세리 중에 장이었으니 그 주변에 여리고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정말 죽일 놈, 악당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국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세리, 세금 징수 공무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었는데 그가 얻은 그 부는 사실 동족의 고요를 뽑아서 이룩한 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름은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정결한 자라는 겁니다. 전혀 이름값을 하고 살지 못하고 있던 삭개오의 인생이 이 한 절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됩니다. 그가,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언가 예수님에 대한 띵 하는 어떤 궁금함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그 삭개오의 신체 조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키가 어땠다 그래요? 키가 작았다 그래요. 어느 정도 작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추정할 뿐이죠. 근데 아마 많이 키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남성분들은 우리가 성장기 때 보면 키가 작다라는 것은요, 위축감을 느끼게 해요. 저는 키도 크고 약간 머리통도 크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모르는데 키가 좀 작은 친구들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또 남자들 막 중고등학교 제 클 때만 해도 이게 폭력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어요. 학교는 매일 싸움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작다, 왜소하다는 것은요, 약간의 위축감을 갖게 합니다. 어떤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뭔가 가슴을 펴고 살고 싶어서 더 자기가 선택한 자기에게 주어진 세리라는 직업에 투신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좋은 성과를 내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비록 키는 작고 왜소하지만 세리장으로 부자로 살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는데 키가 작으니까 이 까치발에서도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4절에 그 유명한 행동을 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자,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마도 이 여리고 지역의 주도로라고 해야 될까요? 메인 스트리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뭐 사이클 경기를 하든 마라톤 경기를 하든 길가의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로 지나가실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미 몰려든 거죠. 근데 자기가 키가 작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고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표현되는 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로 지나가실 거야라는 확신과 기대 속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상상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때 삭개오의 마음 상태가 혹은 영혼의 상태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 이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 부를 축적하는데 세금 공무원으로서 세금 징수 공무원으로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민족들의 이렇게 고열을 뽑으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든 이렇게 확장시켜 가려고 무지하게 분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뻥 뚫린 구멍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구비되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뻥 뚫린 채 헛헛함, 뭔가 타는 듯한 목마름,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인생의 문제 전체를 좀 해결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시니까 나도 예수님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삭개오의 그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같이 세금징수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관계가 좋았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이웃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이따가도 보겠지만 죄인이라고 삭개오를 칭했고요. 그걸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실 인간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삭개오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좋은 시선으로 삭개오를 보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인간 쓰레기라는 낙인을 딱 찍어놓은 상태였어요. 너무 외롭죠. 고독하죠. 뭔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그런 인간관계의 건강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게 바로 삭개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예요. 5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르러 와야겠다 하시니.
예,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르셨다 그러죠? 그곳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영어 성경에는 The Place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목적지가 거기셨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왜 통과하셔야 됐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The Place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을 해요. 그곳에 딱 이르셔서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고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삭개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랫자리, 바로 그곳에 이르자마자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때도 상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어조로, 어떤 음성으로 삭개오야라고 부르셨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매우 따뜻했을 것입니다. 매우 매우 인격적일 거예요. 아마도 삭개오는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애정어린 친근한 음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거예요. 또 하나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학자들이 여기서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삭개오야라고 하면 예수님이 더 나이가 많았을 걸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학자들은 삭개오가 더 나이가 많았을 거로 봅니다. 근데 여튼 이름을 부르셨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네,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그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존재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와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불러준 분이 누구십니까? 네, 첫 번째, 부모님이에요. 놀랍게도 부모님이 가장 많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도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런 부자지간의 관계를 여기에 이렇게 투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 못지않게 많이 서로 이름을 부르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죠? 친구 관계입니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마치시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심지어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삭개오야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친근한 애정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 그 인격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이 이름을 부르는 장면 속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삭개오가 만약 길가에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의 집까지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만약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발 앞에까지 걸어가셨을 거예요. 거기서 삭개오야,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이야기를 건네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리고성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중요한, 이름을 부르시고 나서 중요한 초대 하나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초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한번 오늘 방금 말씀, 색깔이 칠해져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처음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헷갈리게 해드렸어요, 여러분을.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뭐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요. 이거는 상당히 좀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집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갈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관례를 깨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이 초대를 해야 그 집에 들어가죠. 뭐 여관집도 아닌데. 근데 삭개오에게 요청하는 거죠. 네 마음 문을 열어다오. 네 인생의 그 집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머물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유한다는 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하다. 이게 헬라어로 메노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대목인데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냥 가서 하룻밤 자고 나온다 그 뜻이 아니라 그와 대화하고 그와 교제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할 때 유한다. 헬라어 메노라는 말을 씁니다. 무엇보다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요한복음의 용례를 볼 텐데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하셔서? 계셔서. 이게 매너입니다. 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늘 계시다. 그냥 계시다라는 게 그냥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교제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바로 그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찍이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메노, 유하다, 계시다, 거하다라는 말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이렇게 관계를 표현할 때도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 등장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다 메노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유하라라는 말로 쓰여 있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죠. 자, 15장 5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으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예,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정도면 이 말씀은 외우셔야 됩니다. 늘 외우고 계셔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메노입니다. 유하다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인생에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게 된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 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억압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대목이에요. 그래서 삭개오의 삶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의 그 작은 채굴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세리장까지 됐습니다. 적지 않은 부를 일구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빈 구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일까 스스로 고민하고 또 번민하고 때때로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실존적인 어떤 외로움, 고독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19장 6절인데요. 삭개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네, 여기 보면 삭개오의 반응이에요. 급히 내려와서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겠다. 너랑 좀 교제를 나누고 싶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기다렸다는 듯이 급히 내려와서 자 중요한 정서 하나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무엇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저요. 그리고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빛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마다 모든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또 크고 작은 봉사로 섬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이라는 정서를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만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삭개오가 이렇게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식사. 근데 식사 교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밥 주문하는데 한 20분 걸리고 밥 먹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후다닥 후다닥 먹고 밥 먹을 때 얘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 2시간이에요. 좀 많게는 3시간이고 심지어 비스듬하게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꽤 긴 교제를 나누는 거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긴 교제 끝에 삭개오가 이런 결단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한번 볼까요? 19장 8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문을 좀 열어다오, 집문을 좀 열어다오 요청하셨는데 그 초대에 즐겁게 반응한 다음에 삭개오와 예수님 간의 교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끝에 삭개오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그간 내가 붙들었던, 그간 내가 추구했던 가치를 이제 뒤로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은 돈을 위해서, 돈을 향해서, 돈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분이 제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삭개오의 마음 중심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물질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얘기부터 지금 꺼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저마다 무언가를 추구하며 삽니다. 무언가를 붙들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더 포장하고 내 인생을 뭔가 좀 확대하고 내 인생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붙들고 그것에 강한 애착을 느끼면 느낄수록 도리어 우리의 삶은 억압당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메이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라는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려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지는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순위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으뜸가는 우선순위가 되고 나머지 것들이 정돈되는, 그래서 물질이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이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흘러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단과 회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삭개오가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주님, 제가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 거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할 때 얼굴 표정이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랬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겠죠.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인이 누리는 자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자유를 얻게 돼요. 그 자유는 행복을 가져다 주고요. 만족과 충만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기쁨이라는 감정을 불어일으켜요. 그래서 모든 영혼은 이 삭개오와 같이 인생의 마음 한복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자유가, 행복이, 만족이, 충만이,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저의 설교용으로 그것을 저는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김용윤 목사,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싶고요. 아름뱃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깊고 진한 교제를 나누시는 진짜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진 성도로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방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색을 칠해놨는데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우리가 슬쩍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 주님이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이제 예수께서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주께 말씀드리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음에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1순위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딱 차지하시니까 나머지가 기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정말 지탱하는 유일무이한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치가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삭개오가 이때 이 고백을 하면서 느꼈을 어마어마한 자유, 어마어마한 감격, 감동, 만족, 충만, 기쁨,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사실 이 자리로 초대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여기 보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 갚겠다 그래요? 네 갑절 갚겠다 그러는데요. 왜 하필 네 갑절일까요? 이게 삭개오가 뭔가 그렇게 얘기한 게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이건 일찍이 구약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한번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22장인데요. 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뺏는다는 거죠.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그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몇 마리로 갚을지니라 네 마리로 갚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율법의 보상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유명한 다윗 왕의 이야기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네 배로 갚는다는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꽁꽁 숨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때가 돼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윗왕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리고 일련의 이야기를 펼칠 때 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어떤 행인이, 이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꺼내놓은 이야기예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어떻게 하다가? 빼앗아다가. 그러니까 빼앗았다는 거죠.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천인공노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있나 인간 말종이 있나 하면서 다윗이 성을 냅니다. 그 다음 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한지라.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배로 갚아줄 것을 무언가 속여서 억지로 강탈한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갚아주는 게 구약 율법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삭개오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고 아마도 삭개오가 살아왔던 삶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의 재산 거의 대부분을 네 배로 갚는 데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렇게 부유한 삶이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인생 한가운데 1순위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1순위로 우리의 주님으로 딱 자리해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그게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성도의 능력이에요. 다른 것들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1순위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전형적인 인물로 삭개오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답고 복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집 주변에서는 술렁술렁이는 어떤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7절 한번 볼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자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이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죠. 삭개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래매. 메시아래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상종 못할 인간 쓰레기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요 누가복음 19장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문학적 장치인데요. 5장의 메아리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해요. 자 누가복음 5장 볼까요? 레위가 아마도 이 사람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레위가 이 사람도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세리였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똑같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와 너희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저렇게 인간 말종들과 식사를 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어떤 자에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은행의 종교입니다. 의인이 구원받는 종교가 전혀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뜯어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은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자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노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그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전혀 의인이 아니지만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0절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참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잘 지켜라. 그러면 너 복받고 그거 안 지키면 너 벌받는다. 우리는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예요. 이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한 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구원조차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그리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구원받는 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에요. 이번 한 달 고난주간을 지내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 죄인인 우리, 병든 우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행복과 충만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깊이 모셔드리는 은혜의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때 처음 하신 말이 아니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을 에스겔서에서 구약 성경에서 일찍이 거론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몸소 나의 양떼들을 기르며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이요.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 올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며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자들과 강한 사람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자칭 의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지요 하는 사람들을 결국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양떼들을 정의롭게 돌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대받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마음에 깊이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그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요. 또 오늘 학습받으시고 입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우리 모든 인간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은혜의 언저리에서 서성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더 행복해가게 만들어줄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의 자애로운 음성으로 내 마음 문을 열어라, 내 인생의 집을 열어라. 그럴 때 내가 너와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초대에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자유함이 주어지고 그로 인한 행복, 충만, 만족, 기쁨이 또한 우리에게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향해 이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학습받고 입교받은 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일상을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우리 아름빛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무너지고 흔들거렸던 내 인생의 마음 문을 주님께서 똑똑똑 노크해 주시고, 영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 문을 열어라, 너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주님께서 나를 소명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내 삶에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와 그로 인한 만족과 그로 인한 충만과 그로 인한 기쁨과 그로 인한 충만 정말 감격이 내 삶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귀한 아름비교의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초대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삭개오가 누리고 경험했던 그 자유함과 그 충만함과 그 만족과 그 행복과 그 기쁨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독수리나게 졸라움 같은 충천하는 힘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삶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힘있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학습 받으시는 귀한 분들, 입교 받으시는 귀한 분들, 더욱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자매 간증과 같이 이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과 귀한 일상 가운데 귀한 자녀들과 청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믿음과 함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과 행복과 충만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속한 가정과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이분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자녀들과 청년들 위에, 오늘 학습받으시고 입교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